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폐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에 의해 기록된 빌립보서 4장 13절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즐겨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을 좋아하는 까닭은 이 구절의 참뜻을 그릇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흔히 오해하듯이 주님의 능력 안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빌립보서 4장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 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배워야 할 것을 반드시 배워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배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이 세상 그 누구, 그 무엇 하나 스승 아닌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을 만나든 항상 그 상황 속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모든 욕심이 스스로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말로 배우다는 의미로 사용한 헬라어 동사 만타노는 배우되 단순한 배움이 아니라 그 배움을 자신의 습관이 되게 하는 배움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항상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되 그것이 자신의 습관이 될 수 있게끔 그 배움을 반복해서 자기 몸에 익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2절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풍족한 여건 속에서도 교만에 빠지지 않고 비천에 처했을 때에도 비굴해지지 않는 비결을 배웠음을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 배워 몸에 익힌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상황이든 피하지 않고 그 상황을 배우는 법을 배워 익혔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주님을 믿는 한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바로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고 그 상황의 결과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선으로 귀결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바울의 믿음의 배경 속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이 나왔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 구절의 의미는 우리가 오해해왔듯이 주님의 능력 속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전기 작가로 유명한 존 폴락은 그가 쓴 사도 바울이라는 제목의 책 속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의 능력으로 나는 무슨 일이든 겪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적절한 해석인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고백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의 능력 속에서는 자기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그 상황을 겪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다시 말해서 그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마련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상황은 반드시 선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자신의 삶으로 배워 몸에 익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참수형을 당해야 하는 상황도 기꺼이 받아들였고 그와 같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사도 야고보를 참수에 처했던 헤롯 아그리빠는 내친김에 사도들 가운데에 우두머리 격이었던 사도 베드로마저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이방 혈통인 이두매인으로서 유대인의 왕좌를 차지한 헤롯 아그리빠였던지라 그렇게 해서라도 유대인의 환심을 사서 자신의 왕좌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마침 무교절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재판이나 처형을 엄금하는 유대인들의 관습을 지켜주기 위해서 헤롯 아그리빠는 무교절이 끝나기까지 베드로를 감옥 속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네 명이 한 조인 네 조로 하여금 감방에 갇힌 베드로를 감시하게 했습니다. 베드로 단 한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서 군사 16명을 동원한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교회가 무엇을 했었는지는 본문 5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사도 야고보가 참수형을 당했고 사도 베드로마저 참수형을 당하기 직전의 상황 속에서 교회가, 다시 말해서 교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사악한 폭군의 횡포 앞에서 맨손일 수밖에 없는 교인들이 죽음에 직면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을는지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죽음에 직면한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던 교인들의 기도 내용이 과연 무엇이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말 할 것도 없이 죽음에 직면한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 아님은 본문 12절 이하의 증언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신비로운 손길로 그 철통 같은 감옥으로부터 베드로를 구출해 주셨을 때 베드로는 곧장 교인들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베드로를 발견한 소녀가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면서 베드로가 살아왔다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집 안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던 교인들이 그 말을 믿기는커녕 소녀를 향해서 내가 미쳤다고 말을 했습니다. 소녀가 참말임을 다시 강조하자 그렇다면 찾아온 것은 베드로의 천사임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베드로가 참수형을 당해 죽었을 것이기에 그의 수호 천사가 그 사실을 일러주기 위해 왔다고 단정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죽음에 직면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교인들 가운데에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다는 사실을 믿는 교인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그들이 불신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들이 죽음에 직면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입으로 기도하긴 하지만 정작 마음속으로는 베드로가 절대로 살아오지 못하리라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와 같은 그들의 불신의 기도를 굳이 오늘의 본문 속에 기록할 가치나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단지 그들의 기도가 불신의 기도라는 사실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성경 속에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셨겠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그렇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본문 속 교인들의 믿음을 모독하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던 본문 속 교인들은 자신들을 배교자로 간주하는 유태교인들의 대박해 속에서 매일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주님을 쫓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내어놓고 모두 함께 사용하는 유무상통의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삶으로 실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진짜 예수쟁이였습니다. 진짜 예수쟁이였던 그들이 입으로는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베드로가 살아오리라고 믿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사리에 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에 직면한 베드로를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이었겠으며 또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다는 소녀의 말을 그들이 믿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는 그 해답을 초대교회 교인들이 본문 이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으로 투옥되었던 것은 사도행전 4장에서의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해주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증언함으로 인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 투옥된 것이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튿날 두 사도를 불러내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위협한 뒤에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풀려난 두 사도는 곧장 교인들에게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사도들과 교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사도행전 4장 28절에서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요지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박해자들의 위협을 굽어 살펴달라는 것이요.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는 것이요.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드러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 속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투옥했다가 이튿날 그들을 불러내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입 밖에도 내지 말 것을 말라고 위협했을 때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맞섰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베드로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위협을 전혀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이미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몰아넣은 유대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을 앞에 놓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고 그들을 질타했습니다. 그보다 어찌 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시켜 주었습니다. 태어난 이래 4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었던 선천성 안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보다 더 큰 표적과 기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상 말씀드린 일들은 아득히 먼 옛날에 일어났던 과거의 이야기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직전에 혹 길어야 24시간 이내에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행했던 일이었고 두 사도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교인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들과 교인들은 그 모든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박해자들의 위험을 굽어 살펴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가 낫고 표적과 기사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조금 전의 일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바보와 천치가 아닌 다음에야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그 기도의 참되고도 심오한 의미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박해자들의 위협 속에 살면서도 박해자들의 위협을 피하게 해달라거나 더 이상 위협이 없는 편안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박해자들의 위협이 있지만 그 위협 속에 살아가는 자신들을 굽어 살피시는 주님의 능력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자신들의 삶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모든 믿음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 기도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 역시 자신들의 삶으로 배우고 몸으로 익힌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두 사도와 함께 사도행전 4장에서 기도드렸던 교인들 역시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능력 속에서 나는 무슨 일이든 겪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고 그들을 통해 주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신 것 역시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난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해를 깨닫고 나면 우리는 이제 오늘의 본문 속에서 죽음에 직면한 베드로를 위해서 교인들이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겠는지도 알게 됩니다. 교인들은 죽음에 직면한 베드로를 무조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인들은 사도행전 4장에서 드렸던 그 기도의 연장선상에서 그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베드로가 끝까지 주님의 정인답게 처신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사도 야고보처럼 베드로 역시 참수형을 당해야 하는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다는 소녀의 말을 그들이 믿지 못했던 이유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도 그렇게 기도했듯이 그 교인들은 베드로를 무조건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장 본인이었던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2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는 주님께서 신비로운 방법으로 자신을 그 감옥에서 구출해 주실 때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면서도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 정문을 벗어나 한 길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현실 속에서 자신을 구출해 주셨다는 사실을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감방에 갇혀 있으면서도 무조건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사도 야고보처럼 참수형을 당해야 하는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참수형을 당하기 전날 밤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서도 조금도 초조해하거나 두려워함이 없이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주님을 믿는 한 주님께서 주시는 참수형의 상황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자신이 믿는 주님께서 주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자신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 신자반을 통해서 믿음은 순종이라고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순종이라고 하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말할 것도 없고 반드시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은 구름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상황 속에서 엮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주어지는 상황을 피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 속에서 나를 새롭게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베드로도 본문의 교인들도 주어지는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것만이 유한한 자신을 뛰어넘어 영원한 믿음의 길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여사가 쓴 인생 수업이라는 책 속에는 교통사고를 당한 한 여성의 의미 있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주말에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앞 자동차가 갑자기 급정거하는 바람에 그녀 역시 급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반사적으로 백미러를 쳐다보았습니다. 자기 뒤를 뒤따르던 자동차는 그때 운전자가 한눈을 팔고 있는지 급정거하려는 생각 없이 자기를 향해 돌진해오고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대형 충돌 사고가 일어나면서 자기 자신이 죽음에 처할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크게 숨을 쉰 뒤에 핸들을 꽉 잡고 있던 두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바로 그 돌발적인 상황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맡기고 그 상황을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땅이 뒤흔들리는 것과 같은 큰 충격을 느끼면서 그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희한하게도 그녀의 몸은 단 한 곳도 다친 곳이 없이 멀쩡했습니다. 앞 자동차와 뒷 자동차는 박살이 났고 두 운전자들은 모두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녀의 자동차도 마치 종잇장처럼 구겨져 있었는데 그녀의 몸만은 멀쩡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사고가 일어날 당시에 그녀가 핸들을 꽉 잡고 있던 두 손을 놓고 긴장을 푼 채 그 돌발 상황에 자기 자신을 자연스럽게 맡긴 결과라고 했습니다. 교통사고가 갑작스럽게 일어날 때에 핸들을 꽉 잡고 몸이 긴장할수록 더 심한 중상을 입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큰 사고를 경험한 뒤에 그녀는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귀중한 인생 교훈을 얻었습니다. 주어지는 상황을 피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상황을 받아들일 때 도리어 자기 삶의 의미가 새로워지고 자신의 인생이 더 성숙해진다는 교훈이었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의와 공의가 마치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긴다는 것, 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주어지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에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주어지는 상황을 받아들일 때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의 삶은 결과적으로 해처럼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처해 계십니까? 그 상황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럴지라도 그 상황을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주신 것은 그 상황을 피하라 하심이 아니라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기 위함입니다.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본문의 교인들처럼 오직 기도를 통해 주어지는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몸에 익혀 가십시다.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리십시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정녕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전혀 다른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본문의 베드로와 교인들,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 속에 자신들을 온전히 맡기려 했을 이유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학교에서 지식은 배우려 하면서도 그보다 더 중요한 인생을 배우려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인생에 관한 한 우리는 언제나 초보자와도 같습니다. 바울처럼 풍부에 처할 때나 궁핍에 처할 때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주님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고 몸에 익히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돌 같은 우리를 정금같이 새롭게 빚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임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바울과 베드로처럼, 본문의 교인들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을 기도를 통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 주십시오. 그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헤쳐가는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모든 상황으로 인해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가 새로워지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의와 공의가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